오케이. 오늘 오래간만에 또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 결혼의 어떤 그 원칙,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원칙에 대한 것들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그 7장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미혼 남녀, 결혼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싱글 미혼 남녀들의 경우에 과연 그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은 이거 결혼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7장을 읽다 보면. 예, 그래서 꼭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좀안 읽는 게 좋을 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금 오해가 될 만한 구절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원칙이 뭐냐, 결혼에 관한 원칙이 뭐냐. 사실은 5월에 제가 어떤 한 형제님의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5월 달그 주일 오전에 설교를 가정과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5월 초에 5월 첫 주에 저희 이제 아버지 장례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좀 계획이 조금 이제 틀어졌고 또 이제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오전에 좀 전할 필요가 좀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대한 이 문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떤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는 미혼 남녀의 결혼의 원칙은 뭐냐?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미혼 남녀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를 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인간 창조의 원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서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제가 결혼을 마흔에 했습니다. 사실은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늦어졌어요. 그럴 때제 마음속에 제일 소망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마흔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자매가 나타나서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 그 인간 창조의 원리 자체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이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이제 24절 그 부분에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여기 연합한다 이게 이제 들러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두 인격체고 독립된 어떤 개체인데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가 똑같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결혼 관계예요.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그렇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비슷하잖아요. 두 개체예요. 그런데 한 몸에 있어요. 신비한 그러한 형태예요. 사실 부부관계가 됐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됐든 이게 대단히 신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체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범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결혼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3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결혼하는 거 존귀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음식물 뭐 먹어도 좋고 뭐 먹지 말고 뭐 채식만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사제는 혼인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로마 캐톨릭의 이런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 승려들이 불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승려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고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결혼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범죄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양자나 집사에게는 결혼이 권장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렇죠?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적인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함께 섞여 있는 사회가 되면 대단히 문란해집니다.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해져요. 그런 것들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불금 나왔네. 불금.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어떤 성적인 그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결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건 그냥 예외인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예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글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하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경우에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또 말씀합니다.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를 조금 보신 상태에서 1절서부터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손을 댄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우리 많이 맞아본 자매님들이나 많이 때려본 형제님들은 아, 때리면 안 되는구나. 손대면 안 되는구나.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댄다는 표현이, 터치한다는 이 표현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순결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정인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마 의붓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내를 이렇게 성적으로 취하는 일도 발생하고 대단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항구 도시로서 아주 이제 좀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특별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설명한 지금 이 읽은 이 구절은 사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자매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몸을 맘대로 한다 여기 지금 4절에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파워를 갖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권리, 파워, 그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여자의 몸을 주장할 힘,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힘, 이것을 각자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 남녀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관계 안에서 행해질 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마귀가 이걸 다 흐트러 놓아서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외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성 연애라든지 뭐 수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마귀가 이것을 아주 혼잡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 합법적인 결혼 생활 안에서 이 어떤 함께 성을 이렇게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가 이러한 어떤 성적인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서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아내들이 이 잠자리를 어떠한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남성들이 외도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성적으로 만족스러우면 다른 거 무슨 성격이 조금 덜 맞고 이렇게 해도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성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시댁 문제가 어떻네. 우리는 무슨 돈을 못 벌어오네. 우리는 뭐가 성격이 안 맞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남자들의 경우에 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게서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밖에서 이런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성적으로 형제들, 남편들을 만족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남편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이 만족한 가운데 부부생활을 하고 어떤 다른 경제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편들도 똑같아요. 남편들도 합당하게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리적인 어떤 구조상 이게 남자가 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반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매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남편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 놓고 즐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를 달면서 우리는 뭐가 안 맞아 하면서 이 권리를 빼앗게 되면 그럼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매들은 자꾸 간과해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안에 경건한 안에 믿음 안에 경건한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떤 부부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이런 성적인 이러한 면들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이 부부관계, 잠자리의 관계를 무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무언의 어떤 그 행동으로서 이걸 무기로 삼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그럴 수 있고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 오히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범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용인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어떤 결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강경한 어투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여지를 두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정말로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로서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만을 하는 것, 그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쉽지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설사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못해. 그러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이 배우자가 그러면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15절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혼을 못하게 합니다. 뭐 목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분명히 이 신약 성경에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까지 하나님께 과잉 충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신앙적인 이유로라도 이혼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한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됐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거룩하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배우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교리를 볼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내 이 치마자락 붙잡고 우리 집사람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가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결혼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도 되겠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건가요 여기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결혼한 상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은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걸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그 권면 사항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특히 좀 남자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고 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 받을 겁니다.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안 나오죠. 몇 번 나오도 안 나오죠.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 아내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애타는 마음과 울부짖는 마음 또 교회의 어떤 간절한 중보기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정말로 믿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년만년 우리 사랑이 식을 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사람 다 변하고 콩고물이 딱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에 이제 이제 화장 지운 얼굴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이 남자도 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랑은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차차 이렇게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 예수님 믿겠다는 약속 이거 안 지켜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몸과 혼과 이 영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내 배우자는 몸은 멀쩡하고 혼도 멀쩡한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육체적인 사랑이 뜨겁고 어쩌고 해도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그러니까 불행해져요. 결국은 그 벽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벽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사이에 이 결혼을 이렇게 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이 결혼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꼭 결혼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혼도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멍에.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이제 메고 가는데 비슷한 체구의 소가 이렇게 있어야 서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것인데 한 마리는 이렇게 조그맣고 약하고 한 마리 강하고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마리 다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요. 내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결정돼 있으면 이게 바뀌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는 형제 또는 믿는 자매와 이게 결혼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마치십시다. 원하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정하지를 못했네요. 311. 311. 311. 주의 말씀 받은 그날 311장입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좋은 날 내 초라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 간의 교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시간이 남아돌면, 저희 마음대로 하게 해놓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속에 물들고 죄악을 더 따라가기가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우리 자신을 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 자신, 우리의 이 마음을 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곳, 그러한 곳에 늘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주님,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 참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내가 든든해지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